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29개 동맹국은 강력하며 단합돼 있다면서 나토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고 지역 내 동맹국들의 협력하고 믿을 수 있는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미국 언론이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의 사퇴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나토 동맹의 억지력과 결의를 보여주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의 사퇴설을 부인했습니다. 나토는 5일 브뤼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유엔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상호 관심사와 우려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또 방북 기간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북 기간 북한 고위 관리와의 면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 북한 방문을 추진했으나 성사 직전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극동문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연례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질런드 에이스로 명명된 이번 훈련이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한반도 공역에서 양국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 미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각각 6대씩 참가합니다. 미국이 F-22기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한 공군은 유사시 북한군 항공기의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북한 상공의 침투에 이동식 발사 차량 등 핵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겅수앙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며 유관 각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론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EU 규제 아래 두기로 하는 등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제라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쿠시너 선임 고문은 3일 워싱턴의 한 공개 행사에서 조만간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평화 촉진을 위해 파키스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매티스 국방장관은 4일 샤이드 카칸 아빠시 파키스탄 총리 등과 회담한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성명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효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연애하고 그 결실로 결혼에 이르는 모습을 꿈꿀 수도 있고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고 업무량도 늘면서 점차 연애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4명 중에 1명은 이 경무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만남 중에 지쳐 잠들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는데요. 또 연애를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피하면서도 이상적인 남편감을 만나기 위해 중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80%는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정착하고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60% 이상이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지만 80% 가까이 연애를 위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답해서 남녀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5일 화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밤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크레이그 데이빗의 Heartline, 널 위해 마음을 정하다 하는 내용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Yeah. No, no. Yeah. Been looking for you in all the wrong places. But I don't go there no more. Every night seeing all the same faces. But I've seen you before.
I don't even know you, know you, know you. But girl, I think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I put my lifeline in your hands. I already know it's over, over. Never finding you again, I know, sir. What I gotta lose, I'ma take a chance. Girl, I'm not afraid, ain't running away tonight, no. I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All my friends think I'm crazy, maybe I've lost my mind, but I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Didn't come here looking for a situation, but who would have thought I'd be breaking every rule I ever made, but guess it's a good time to start. I don't even know you, know you, know you. But girl, I think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I put my lifeline in your hands. I already know it's over, over. Never finding you again, I know, sir. What I gotta lose, I'ma take a chance. Girl, I'm not afraid, ain't running away tonight, no. I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All my friends think I'm crazy, maybe I've lost my mind, but I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Girl, I'm going all in. I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And all the stars aligning, just like perfect timing. I put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My heart on the line for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동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국제경제협력 구상이 파키스탄, 미얀마의 사업 참가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이주민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탈퇴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전망이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거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총력 외교전을 펼쳤고요. 요르단, 이집트, 터키 등도 미국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중동 일대 22개 나라의 모임인 아랍연맹도 성명을 내놓고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에 불을 붙이고 폭력 사태를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파장이 일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1948년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뒤에 양측의 갈등이 지금까지 중동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국 2년 뒤인 1950년에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전체가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장차 세울 독립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과 연결되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이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했지만 팔레스타인도 이 예루살렘의 일부를 자신들의 수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 지역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현지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테라비브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면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 정부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테라비브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대사관도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테라비브에 있는데요. 미국 의회가 지난 95년에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서 예루살렘 대사관 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외교적인 이해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전하는 결정을 6개월간은 보류할 수 있다는 유예 조항을 만들어서 논란을 피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6개월 이전 보류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4일로 6개월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보류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이 대사관을 옮기도록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걸로 예상했는데요. 이 대사관은 이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이번 주 발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걸로 뉴욕타임스 등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역대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였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대사관을 유대인들의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을 택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에는 미국 현직 정상으로서는 처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 통곡의 벽 방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예루살렘 관할권을 주장하는 와중에 한쪽을 지지하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삼가해왔던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자격 방문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대동하지 않고 이곳을 찾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이어져 왔죠?
네. 지난 10월에 미국 정부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짚었지만 유네스코가 편향적인 반이스라엘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게 그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경제협력 구상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파키스탄과 미얀마, 네팔 등에 잇따라서 일대일로 주요 사업에 참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중국 기업이 관장하는 수력발전 댐 협력 건설을 표기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일대일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나라라는 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런데 파키스탄이 이 댐 건설 협력을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예, 댐 건설에 들어가는 중국의 자금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을 사업 참가 포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란 댐 건설 후에 소유권을 중국이 갖고 운영과 보수 비용은 현지와 분담하는 내용 등인데요. 당초 중국이 1대1로 사업 참가를 위해 홍보해왔던 현지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의 없는 걸로 파키스탄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홍보해왔던 내용과 사업의 실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과 파키스탄은 1대1로 세부 사업인 경제 회랑을 통해서 인더스강에 디아메르 바샤댐을 짓기로 했는데요. 높이가 약 270m, 시설 용량 4,500MW로 완공되면 파키스탄 최대 규모 수력 발전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댐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대신에 소유권을 갖고 건설 인력도 중국 산샤샘 댐 건설 경험 있는 중국인 17,000명을 충원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댐 건설의 이득을 사실상 중국이 모두 가져가는 셈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사를 보였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최근 자국 기업들의 1대1로 참가를 돕는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해왔는데요. 이를 완성해서 조만간 게이단렌, 경제단체 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리실과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이 지난주 마무리한 이 지침에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산업 고도화, 아시아유럽 횡단 물류 활용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의 1대1로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주민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군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정부가 이주민에 관한 국제협약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유엔 측에 통보했습니다. 4일부터 멕시코 푸에르토 발라르타에서 전 세계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회의 개막 바로 몇 시간 전에 미국이 빠진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사흘간의 회의 일정이 다소 맥이 빠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주민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게 뭔가요?
예, 지난해 9월에 전 세계 193개의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뉴욕 유엔총회에서 나온 구속력 없는 국제협약인데요. 당시 각국 대표들은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6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과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엔 난민기구 주도로 오는 2018년까지 전 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과 공약을 담은 협약을 만들어서 2018년에 공식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2016년 9월이라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불과 두 달 전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미국도 이 협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건데요.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이민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게 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협력을 지지하고 중시하지만 그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건 각 주권 국가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일이 또 있었죠.
네. 지난 8월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유엔에 공식 탈퇴를 통보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는 반이스라엘 편향성 등을 들어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유엔과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경우는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민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주권과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의로 이를 지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뉴욕 선언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이민 정책과 원칙이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많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대표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와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했나요?
네, 니키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은 이민의 유산과 전 지구촌 난민과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지도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에 관한 결정은 항상 미국과 미국인들만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뉴욕 선언에 있는 국제적인 접근은 미국의 주권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미국 행정부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이 탈퇴를 강하게 지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특히 영향을 미친 인물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고문을 꼽았는데요. 스티븐 밀러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꽤 입김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이 세제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매년 미국 예술계에 영향을 끼친 공로자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케네디 센터 공로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예년과 달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FBI에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넷 트위터에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FBI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해고했고 플린을 해고한 뒤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플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 인수 기간에 플린 전 보좌관이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대러시아 경제 제재 관련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이 사실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플린 본 보좌관은 지난 1일 법정이 나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원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것에 관해서 거짓으로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서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트위터에 플린 보좌관을 해고할 때 그가 FBI에 거짓말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현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앞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대통령이 자신에게 플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증언한 바 있는데요. 이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밝히긴 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플린의 잘못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겨냥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종의 사법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런 혐의가 확증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3일 방송에 나와서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요.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방송에 나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존 다우드 변호사가 해명했는데 이 다우드 변호사는 논란이 된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자신이 초안에 잡았고 자 그런데 이때 문장이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초안이 그대로 트위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우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은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증언한 것이 펜스 부통령에게 해명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유타주 방문을 위해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이 플린 전 보좌관의 불평등한 이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잘못한 게 많아도 전혀 처벌받지 않았는데 플린 전 보좌관은 불공평하게 유죄가 됐다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2일 새벽 본회의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반대가 49표라면 공화당에서 반란표 한 표가 나온 셈이군요.
네, 이 현재 상원에서 분포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8석인데 무소속과 민주당이 모두 반대했으니까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혼자 반대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밥 코커 의원입니다. 코커 의원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재정 적자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코커 의원은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세제 개편안 처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 큰 의미가 있는 결과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제 개편안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나 국경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의 진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가기 전에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는 뭐 첫 승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세제 개편안 통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이 마무리된 뒤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세제 개편안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So last night we passed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e largest tax cuts and reform.
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라며 공화당 지도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세제 개편안이 부자와 거대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원과 상원이 각각 다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니까 양원 협의회를 열어서 여기서 단일안을 만들고요. 여기서 나온 단일안을 양원에서 각각 표결 처리한 다음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법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죠.
네, 이 과표 기준이라든지 세율, 감세 만료 시점, 그리고 상속세 등 몇몇 항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양원협의회에서 이 항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 일각에서는 양원협의회를 거치지 말고 상원안을 하원이 그대로 받아서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훨씬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성탄절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 법안이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문화계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케네디 센터 공로상이 있는데요. 이 시상식이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문화공영장인 케네디 센터가 수여하는 케네디 센터 공로상은 미국에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는데요. 지난 주말 영예 수상자들을 위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일 저녁엔 국무부에서 공로상 수여식과 수상자들을 위한 만찬 행사가 열렸고요. 3일엔 케네디 센터에서 수상자들을 위한 헌정 공연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네, 자, 올해 케네디 센터 공로상이 40주년을 맞았다고 하던데요. 올해는 어떤 예술가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까? 않습니까?
네, 올해는 유명 TV 프로듀서인 노먼 리어 씨와 무용가인 카르멘 데 라발라다 씨, 대중가수인 라이오넬 리치 씨, 글로리아 에스테판 씨, 또 힙합 가수인 LL Cool J 이렇게 다섯 명이 선정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힙합 가수가 이 케네디 센터 공로상을 받은 것은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힙합이란 흑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자유롭고 역동적인 리듬의 음악인데요. LL Cool J가 케네디 센터 공로상 사상 처음으로 힙합 분야 출신의 수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쿨 J는 또 49살로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반면 극장가인 로먼 리어 씨는 올해 95살로 최고령 수상자, 또 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 씨는 첫 쿠박의 미국인 수상자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공로상 행사에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다고요?
맞습니다. 이 케네디 센터 공로상 행사에는 매년 대통령이 참석해 예술인들을 격려하는 게 전통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대통령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영부인이라도 꼭 참석해서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극작가 리어 씨와 무용가 라발라다 씨가 이 대통령이 행사에 오면 자신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자 백악관은 지난 8월 성명을 내고 수상자들이 정치적 방해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국무부에서 있었던 만찬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이 됐죠?
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일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만찬 을 베풀었고요. 다음 날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헌정 공연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공연의 출연자는 이 관객은 물론 수상자들에게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서 그야말로 깜짝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헌정 공연 실황은 오늘 26일 TV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비틀스의 노래인데요. Here Comes the Sun, 해가 떠오르다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지난 11월 7일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선거는 내년의 중간선거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합주인 버지니아주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죠.
Tonight, New Jersey sent an unmistakable message to the entire nation. We are better than this.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도 아닌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당선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서북부 몬태나주의 작은 도시 헬레나시의 시장으로 뽑힌 윌모트 콜린스 씨인데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난민 출신으로 시장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헬레나시의 언약연합감리교회의 종탑에서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헬레나시는 인구 3만여 명의 아담한 도시인데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이 교회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he last couple of days before Tuesday were pretty intense because
선거일 직전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니고요. 또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운명을 결정지을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함께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밤 8시 30분쯤 아들이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후보와 표차가 벌어지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결국 승리가 확정됐는데 그때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23년 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첫발을 내디딘 윌모트 씨가 시장에 당선된 건 그야말로 뉴스 중의 뉴스였습니다. 당선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스위스와 스웨덴, 영국 등 20개가 넘는 전 세계 언론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In fact, I think I turned my phone off and I don't know how they got my wife's number and they started calling my wife. And she said, "Put your phone back on. Put your phone back on."
So, 당선 직후에 저는 전화를 꺼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어떻게 제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아내 전화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내는 저보고 빨리 전화기 좀 켜라고 다그쳤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참 기쁘지만 우리 헬레나시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제게 주셨으니까요.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2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도시 곳곳을 돌며 대문을 두드린 집만 800곳이 넘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백인인 곳에서 흑인으로 그것도 난민 출신으로 그다지 훌륭한 배경도 없는 사람이 시장에 출마한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윌모트 씨는 헬레나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고생도 기쁨으로 감내했습니다.
It was emotional that now that the running around is done, The real work starts.
선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척 설렜습니다. 힘들었던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일을 해야 할 때가 됐으니까요. 헬레나 씨의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이 기대되고요. 설레고 그렇습니다.
윌모트 씨가 헬레나 씨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도시를 위해 일하는 시장이 돼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민이었던 자신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또 꿈을 갖도록 해준 곳이 바로 헬레나 씨이기 때문입니다.
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입니다. 1989년 내전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나가자 결국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이 항구에 배를 보내줬습니다. 전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부두에서 사흘을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배를 타고 라이베리아를 떠났죠.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가다 도착한 곳이 가나였습니다.
30살 청년의 나이에 난민 신분으로 가나에 도착한 윌모트 씨. 다행히 곧바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We were happy because back in Liberia I used to be a teacher and the organization I taught for
전 라이베리아에서 교사로 일했거든요. 가나에서도 민간 구호 단체가 운영하는 가나의 한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난민이었지만 교사로 일할 수 있으니까 행운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나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My wife said, you know, I have family in America. I said, where? She said, in Montana. I said, where's Montana? She said, it's America.
하루는 아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미국 어디냐고 물었더니 몬태나라고 하는데 미국에 몬태나라는 주가 있는지도 몰랐던 전 진짜 미국에 있는 주가 맞냐고 다시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 말이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몬태나주 헬레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 후 모국에 돌아와서도 미국에서 자기를 돌봐줬던 민박가정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에서 대학에 다닐 때 만난 아내에게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된 윌모트 씨. 조심스레 미국 행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게 됩니다.
When she called them up and said we wanted to come to America, they were more than willing to assist.
그래서 제 아내가 몬태나 민박 가정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가정은 당연히 돕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미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는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인 부부가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에 아내 대신 지원을 해줬고요. 아내는 결국 장학금을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학길이 열린 사람은 아내뿐. 윌모트 씨는 여전히 가나에 있어야 할 처지였는데요. 거기다 아내가 유학길에 오르기 직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게 됩니다.
About two weeks before she came, we found out she was pregnant.
아내가 미국에 가기 2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홀로 미국에 갔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우등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 미국에 갈 수 없었어요.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윌모트 씨는 결국 아프리카 가나에서 2년 7개월을 기다린 끝에 미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When I was finally allowed to come to America, my little daughter was turning 2 years old. That was the first time I ever seen.
미국에 왔을 때 딸은 벌써 두 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94년 2월이었는데 아내가 미국에서 홀로 낳은 딸이 두 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딸을 품에 안은 그 감격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으로 몬태나주 헬레나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윌모트 콜린스 씨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윌모트 씨의 미국 정착 과정과 함께 시장이 되기까지 걸어온 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연예인 팬일 때,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좋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이 표현은 무언가가 생각나게 만든다, 집착한다인데요. 무언가가 너무 좋을 때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He is so obsessed with that food truck. He gets food from there every day. 그는 그 푸드트럭을 너무 좋아해. 거기서 매일 음식 사 먹는다? I'm so obsessed with your style. 너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 My dad is obsessed with natural remedies. He even stings himself with bees.
우리 아빠는 자연 치료법에 얼마나 집착하던지 혼자서 벌침도 맞고 그래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오늘은 obsessed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다인의 Tell It To My Heart, 내 마음에 말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1930년대 초 당시 소비에트 스탈린 시대 적대 정책으로 인해 굶어 죽었던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기억합니다. 홀로도모르로 불리는 수많은 아사자를 낳게 했던 우크라이나 농토와 농작물에 대한 야만적인 수탈 정책은 20세기 최악의 극악행위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유럽의 곡창지대를 크나큰 인류 고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 소비에트 정권은 과거 러시아 제국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비에트 연합의 주요 식량 생산지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사유지와 장비 등을 압수하고 농장 집단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농부들은 국가 소유의 집단 농장에서 매일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정권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인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홀로도모르를 엄숙하게 추모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생존자들의 회복력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정권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파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소비에트가 빚어낸 비극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외부의 억압과 점령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